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한다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랑보다는 성화된 삶, 성숙된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간다거나 또는 한국에서 누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에 그죠 미국의 상국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로 가져갔던 것이 뭐 초콜릿이나 또 테이스트 초이스 인스턴트 커피를 이렇게 선물로 한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죠 커피도 원두 커피를 가져가고 또 비타민 또 글루코사민 또 오메가 3를 한국 쪽에서는 가져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갔더니만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 오메가 3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몇 장입니까? 3, 9, 27, 66권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9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60장 합치면 1189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읽을 때에 드라마 바이블 우리 윤은배 집사가 이야기를 해가 제가 그걸 좀 잘 듣는데 그 보니까 86시간만 투자하면은 그 드라마 바이블 들어도 일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제가 6월 2일날 애쉬 호프맨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UT 어스턴으로 가게 되죠. 아마 우리 윤성 집사님하고 또 타함이 그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로 이제 공부를 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 떠날 때 제 마음이 몹시 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휴스턴에 와서 또 조금 더 공부하고 이제 작년 9월 말에 그 맨하탄에 또 자합이 돼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는 마음은 이렇게 좀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생활 하는구나 독립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큰아들 피트가 이제 서른이 다 돼가는데 아빠 나 죽어도 엄마 아빠 품을 못 떠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이렇게 재롱이를 부린다 하면 제가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자라야 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여정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본어게인이라고죠. 중생했다고 하죠. 이 본어게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본어게인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 혹은 성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이 순례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영적인 삶이죠.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렸는데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그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리고 성경이 신구약 모두 합쳐서 1189장인데 이 1189장 가운데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산상순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산위에서 가르치셨던 이 보배와 같은 말씀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종말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은 믿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제가 사랑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된 삶, 성숙한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미성숙했는데 장성하고는 아이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성장했는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자기를 자라기를 원한다.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인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의 전반부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들이 밥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만 먹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토일리 트레이닝도 안 된 그냥 그래서 젖만 먹어야 되는 영적인 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육체적인 성장, 자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딱 멈추게 됩니다. 저 어릴 때 우유가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데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유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저를 생각하고요. 제가 이틀에 우유를 1갤런씩 마신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이틀에 1갤런 마시면은 건강에는 좋지만은 제가 우유를 그냥 물처럼 마신다고 하더라도 우유는 저에게는 뭡니까? 고목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딱 멈추지만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죠? 또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하다는 말인데 과연 나는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느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21세기는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재 말하는 가전제품이죠. TV 또 냉장고 세탁기 하면 가장 그 명품 모르십니까? 삼성이나 LG를 명품으로 치잖아요. 이 정도는 뭐 가전제품으로는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요. 삼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가면 그 진열대 가운데 제일 월마트에 보면 제일 구석진 자리에 그죠? 거기에 삼성 TV가 있었는데 한때 일본 TV가 있던 그 자리를 지금은 삼성이나 LG가 그 자리를 꽉 차고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죠? 한때는 그죠? 그 소니, 뭐 도시바 이런 일본의 가전제품 TV가 자리하고 있던 그 자리를 현재로는 삼성과 LG가 딱 잡고 있는데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에 일본 소니가 자기들의 성공의 주에 있었죠. 아, 우리가 세계 제일이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 기술이 변화된다고 하는 변화의 파도를 타고 디지털 기술로 그죠? 이제 이 가전제품의 시장을 선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페루의 선교사님인 방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금요일 오후에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금요일 저녁에 휴스턴에 와서 한빛교회 선교관에서 하룻밤을 먹고 제가 토요일 날 떠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갑자기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만났는데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제 카톡을 이제 보면서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전화를 한다고 하면 뭡니까? 콜링카드를 사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콜링카드 안 쓰잖아요. 그죠? 전화기에 카톡만 있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우리가 전화도 하고 소식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간에 소식을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금년 10월 7일에서 12일까지 우리 재미고신 우리 노회와 총회가 산호제에서 열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회원들 총회원들은 빨리 준비하십시오 하는 카톡을 받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부산에 지금은 천안으로 학교를 있으면 고려신학대학원 43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1989년에 졸업을 했는데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제가 졸업했을 때가 43회인데 우리 동기들만 쓰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회 졸업생들이 그 카톡을 함께 쓰고 있는데 그때 소식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동기회장인 이용창 목사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시찰에 연수를 갔다가 급성 부정맥과 심근경색으로 그렇게 갔다가 빨리 부산으로 돌아오고 입원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메시지가 카톡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올라왔을 때에 한국에 있는 동기들 기도하겠다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한국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또 페루에서 또 저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격려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45대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46대도 공화당으로 아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그때 45대 대통령 선거를 할 때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오바마. 오바마가 그 두 회를 연임을 해서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의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Change. 변화. 미국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또 생존을 하려고 한다면 변화하고 바꾸고 또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미스 코로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뭡니까? 타이프라이터. 우리 전집사님이 예전에 전직이 타이피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이프라이터죠. 그리고 IBM. 자, 이것도 뭡니까? 두 회사가 다 뭘 만들었습니까?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스미코로나는 세상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이 타자기를 만들다가 이제 뱅크럽 되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고 IBM은 변하는 세상을 파악하고 변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세계에서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 성장, 성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12장 2절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변화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죠? 변화 성숙이 아니고 변덕은 잘 부르지만은 변화가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얘는 혹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큰아들이 제가 피터 광음인데 피터팬 신드롬은 나이가 들어가고 덩치도 커지고 또 어른이 되었는데 이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사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냥 아이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병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하면은 성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아간 만큼 하나님 뜻을 알아간 만큼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와 성숙,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변화할 영역,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 이래 말씀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여기 갑시다.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으로 그 위인,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보면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변화와 성숙에 대한 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자기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리지 못할 때는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대인관계 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본인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아이들이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동시에 여러분들도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격이 급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성격은 여전히 급했습니다. 우리 변화된다고 할 때 뭐 입맛이 변하고 취미가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그 영역들이 바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의 일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우게 하셨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절을 보면은 사울이 선지자도 아닌데 예언을 합니다. 예언뿐만 아니고 그죠? 사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딴 사람으로 딱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 16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해봅시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님이죠. 구약시도 성령님 역사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나시니까 사울이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막 이렇게 예언도 하고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 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붙잡혀서 막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악령에 붙잡혀서 생활하니까 붙잡혀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타면은 그때의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고 사람이 차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사울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영이 떠나시니까 번뇌하고 또 질투와 미움에 붙잡히기도 되고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그게 보면 같이 봅시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자 이게 보면은 음악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뭡니까 바울의 사울의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평안함이 찾아왔죠.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죠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럼 잠깐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브리 김구사님이 우리 그 메디컬 닥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쫙 통증이 있으면은 진통제만 먹는다고 해갖고 그게 본질적으로 치료가 됩니까? 자꾸 어떤 통증이 오고 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지 문제가 고쳐지는데 그죠? 사울이 이때쯤 되면은 뭐 단지 음악이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내가 자기가 알 수 없는 쪽으로 몰려가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켰으면은 그의 마음에 다시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았으면 그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저 수금만 들어서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 우울증이 뭐냐? 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보니까 우울증이 뭐냐? 만사가 귀찮고 기분은 우울하고 초조번민 불면증 슬픔 불안 그 불면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중병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지의 문제로 보거나 종교적 믿음의 부족이라고 오해되지만은 자, 뒷부분은 좀 제가 동의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좀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우울증의 증세를 가지고 사울에게 딱 이게 대입을 시키면 아 사울도 우울증에 걸려 있었겠구나.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으로는 좋은 음악 요즘 같으면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정신 수련도 하면은 어떤 범민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사로잡혔는지를 본질적으로 바로 진단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내가 만약 내 속에 새 생명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분명히 나를 알아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에 차이느냐 영적 성장도 동일한 문제인데 그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6절 5절 한번 다시 5절 가봅시다. 자 영을 따른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만은 그 반대로 그저 육신, 자기의 좋은 것만 따라가면은 그것은 육신의 일을 한다. 그 다음 6절을 가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결국은 사울왕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장이 그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죠? 진통제만 먹었죠. 수금만 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로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술에 잡힌 사람을 뭐합니까?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에 잡힌 사람은 워크홀릭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잡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다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한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성장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보면은 내가 한때는 아이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 만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또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편지를 보내었죠.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그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대인들은 요가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또 정신 수련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사는 그 가르침의 초점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결론적으로 그것은 성령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이 가실 동안에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딴지를 걸었던 그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회 가시는 가운데 끈수 하나가 딱 걸린다고 하면은 그걸 물고 늘어졌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회를 하시다가 이제 식사도 그러시고 그러고 늦게 식사를 하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음식을 바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보면은 장로의 전통, 자기들의 규율이 있잖아요. 삶의 트레디션에 보면은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고 있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딱 걸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안 씻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지금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이 그냥 입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말 예를 들어갖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딱 나오는데, 뭡니까? 속이 뒤틀리 있을 때는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환하게 피었는데 또 기분이 틀리면 뭡니까? 내 얼굴이 굳어지는 거 똑같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는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가 나의 말과 대인관계와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 대인관계, 언어, 또 태도, 삶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을 먼저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야지 다른 것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부터는 내 대인관계를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겠다, 말을 바꾸기 전에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 누구냐,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소아시아 쪽에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멀쩡히 편지를 읽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허물과 죄로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단 말이죠. 영적으로 살리셨단 말이죠. 몸은 살아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인간은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펜이죠. 볼펜인데. 자, 여기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은 언덕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브레이크가 없는 수레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주님 만나기 전엔 그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죽음의 길로, 죄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어도 우리 속에는 온갖 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가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그의 마음을 온갖 더러운 영적인 쓰레기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삶을 바닥으로 자꾸만 내려가게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영적 삶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보지를 않으면요, 우리도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것은 사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번민과 고뇌가 우리를 붙잡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쉴 때가 있고 또 피곤하면 잠도 자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귀는 잠도 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잠도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세 제자 베드로, 누굽니까?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가셨으니까 그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기 밤이 많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은 세 제자가 피곤하니까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잠들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또 가론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비어있을 때에 땅으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경험으로 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이 마귀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밖에 이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도 정말 주님 더 잘 믿고 싶다, 영적으로 더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죠. 첫 번째로 주님, 나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는 영적으로 성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또 소원과 목적이 세워진다고 하면요, 계획과 실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믿음의 여정에서 그죠? 신앙의 성숙 또 성화를 위한 성경 두 가지 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죠? 이 보면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거는 실제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또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동사가 플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날 때까지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려고 하면 날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뿐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물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기만 마신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로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 그것이 결혼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은 함께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거듭나고 주님 만나고 세월이 이미 뭐 한두 해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다 성공하고 또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는 삶을 사느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 가까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이 우리 나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